우리의 잘못된 행동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미리 예측을 잘 한다면 어쩌면 세상이 이렇게 악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사람들이 짓는 대부분의 죄들은 흉악범죄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천인 공로할 만한 죄악들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죄의 특성상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죄짓는 일은 당사자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타격을 입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드러나지 않는 무수한 일들도 많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며 때가 되면 공의롭게 판단할 대재판장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의 깊게 생각하며 행동하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재판장은 만군의 주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땅에서는 망가진 사법체계가 될 수 있으나 주님의 나라에서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로서 선과 악을 예리하게 분별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인 것만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결코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와 견줄만한 신이 이 땅에 누가 있으며 저 하늘에서도 결코 존재하지 않는 바로 이 유일무이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오고 싶으냐? 그러면 못 오게 되는 짓은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죠. 세상 어디가 정의롭고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라고 누구나 공감하는 만한 곳이 존재할까요?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된 영국이나 미국도 전혀 그렇지 않음을 실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특정한 나라가 다른 곳보다는 좀 낫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인간이 사는 곳에서는 어디에든지 불의와 불법과 불공정과 차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정하려고 할 때 고민도 하기도 했어요.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근데 그냥 본문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랬으니 그냥 그렇게 제목을 정해보자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정말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 볼 때는 더 그랬었죠.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예, 이 구절만 보이는데 여기 이 말씀 초반부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는 불의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말씀입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속권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상속권자인가? 이에 답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세상에 어느 왕이 자기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상속시켜준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왕정국가에서는 세자를 책봉하고 또 그 세자가 아버지가 떠나고 없으면 이제 왕권을 이어받아서 왕위를 계승하고 하는 일은 존재하는데요. 전혀 다른 자기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자기 나라를 물려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자 책봉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왕권을 이양하는 일들이 존재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자 책봉식이라고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그에게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가당키는 한 말인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통수권자로서 자신의 권력을 이양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왕권을 다 내려놓고 그 통치권을 이양받는 그 상속받는 자들에게 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신은 뒷방 늙은이로 물러나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닌 겁니다. 사실 이 하나님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권좌에 영원히 좌정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들에게 그의 나라에 들어와서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며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왕자들 또는 공주들이 왕궁에서 마음껏 누리는 것처럼 특정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 왕실 백성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 특권을 가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특정인들이 어떤 존재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관련된 여러 성경 구절이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상속은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지만 동시에 권리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는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는데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가? 바로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면서 그 다음에 쓴 말이 단어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나 그냥 하나님의 상속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때 이 자녀의 특성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녀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죠. 그를 구주로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그리스도와 함께 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고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속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함께하는 상속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엄청난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본 9절에서 10절에서 읽어본 말씀 그대로인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 죄목들과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정말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도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저런 죄목들에 다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완전 무결한 인간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공의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들 뿐인 것이죠. 시편 기자가 시편 130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할 때 사실은 그 앞에 설 자가 누가 있는가 말이죠.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공의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원수들인 존재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아 그와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어떻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길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저는 사람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촉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이죠. 그리하면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수지맞는 일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등지고 살고 대척하고 그야말로 배반하는 길들을 가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 공의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자비하신 하나님, 내 나라를 너희에게 상속시켜주겠다 말이지. 그런데 조건은 하나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게 되는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차지한다는, 물론 그리스도 함께 왕처럼 왕노릇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진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하나님이 가시는 왕권과는 다른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리는 복락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정한 교회 교인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이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업무에 충실하게 봉사하는 것이 나는 다 상속자로 보증받는 단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서울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온 정열을 다 겨루는데 마지막 날 정말 이 교회보다 더 위대한 주님의 나라, 그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로 낙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 일이 좋아서 사람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 바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와 함께 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만이 마침내 심판자 앞에서 내 나라를 너에게 상속해 준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서울교회 등록증 가지고 내가 서울교회 이렇게 등록교인으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몸으로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주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정말 이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있고 여러분이 그 나라 속에 있는 그런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불의한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냐? 그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불의한 자들에게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여기 본문에서 등장하는 불의한 자들 그 참 언급하기조차도 부끄러운 내용들이 많은데 나는 이런 죄에 가담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소망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런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심어주신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는 법을 아는 자들이 더 큰 도둑일까요? 법을 모르는 자들이 더 큰 도둑일까요? 우리가 언론 지상에서 늘 보는 것들은 법을 아는 자들이 더 큰 도둑들이 참 많아요. 양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그 죄의 파장 측면에서도 잘 배우고 가지고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교묘하고 큰 것이죠. 거짓과 위선과 탈선과 탈법과 불법을 가장 뻔뻔하게 저지를 수 있는 자들은 하위층에 사는 사람들보다 고위층의 인사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열거되어 있는 죄목들을 한번 보십시오. 음란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도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자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은 이런 한 장도 없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아예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죄악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미혹거리로 다가오기는 하지만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지배를 받고 거기에 파묻혀 사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은 꿈도 꾸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에 가담하고 사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천명을 하는 거죠. 대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을 때 단절해야 되고 교회에서 쫓아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은 급이 다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고 할 때 최근에 저는 상속법이 바뀐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듣고 참 어떤 성경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죽으면 재산은 자녀들이 똑같이 상속받게 되어 있는 현행법을 고쳐서 부모 공경을 잘하지 않는 자식은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라고 하는 혈통적인 관계만을 가지고 부모의 재산을 일정하게 나눠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이를 버리고 도망친 친모가 딸의 죽음에 있기까지 엄마로서 한 일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모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사망한 한 연예인의 유산을 40% 가져갔다고 해서 공분을 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앞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고 자녀들은 자녀로서 부모에게 마땅히 공경해야 될 그런 도리를 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9절과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이야기한 게 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일을 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행하지도 않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속법 바뀐다고 하는 것처럼 나는 엄마 아빠의 자식이에요 라고 네가 내 자식이냐 그러면 내 자식답게 도리를 행해야 되지
부모를 내다 버리고 전혀 공경하지 않는데 너 재산 상속받을 자격이 없어.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야, 아브라함이 네 아버지면 아브라함처럼 행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할 때, 아, 나는 교회 등록도 하고 세례도 받고 여기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 백성, 즉 이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를 행하라.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죄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있으면서 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상속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적용해 봤어요. 이 본문에 열거된 죄의 목록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관여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보다도 내 마음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펄펄 살아 역사하는 초소가 되느냐, 아니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만 하면 예수님은 죽어서 나가느냐. 우리 가정은 예수님께서 쌍손 들고 환영하는 곳인가, 들어오고 싶어하는 곳인가, 아니면 그냥 맨발로 두랭랑 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가.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얼마나 흐뭇하게 생각하시고 자랑스러워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눈길 하나도 주지 아니하시는 그야말로 싸늘한 심판의 소리만 들려주는 그런 처소가 될 것인가. 우리는 정말 주님의 품성과 행사를 고스란히 담아내는 주님의 집인가, 아니면 마귀가 내 집이라고 활보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이런 부분이라고 보아져요. 본문에서 언급된 목록에 있는 것들은 성도들의 품격을 훼손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도를 이제 망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성도라고 만들어주신 주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리우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일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이 죄목들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날 우리 시대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온갖 유형의 동성애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동성애에 빠진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 바울 당시 고린도 지역은 동성애가 혐오적인 죄로 간주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도 동성애는요 만연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 당시 로마 제국 황제 15명 중에 14명이 양성애자였거나 동성애자였다고 합니다. 바울 당시 황제는 네로였잖아요. 소프루스라고 하는 소년을 거세하고 그가 정식으로 화려한 의식을 가지며 결혼하여서 자기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나중에는 또 다른 남자와 살면서 네로 황제가 그 남자의 부인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천명했어요.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쓴 당시의 상황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쩌면 이 도가 더 넘칠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 차별을 금하는 법을 만들어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정당한 성행위로 간주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싶은 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본문의 동성애와 함께 열거되어 있는 다른 죄목들, 그것은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본문의 주님께서 열거하고 있는 이 죄목들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쁘다라고 인정하는 것들이에요. 동성애자들도 그렇게 인정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나쁜 짓과 함께 동성애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싹 빼고 나머지만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용인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은 다른 범죄 행위에 대한 책망과 심판 주님과 결코 다른 잣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적어도 뭐 60년대, 70년대 미국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당시가 뭐 제일 살기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가치가 중심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미국에서 의회에 폭도들이 난입하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진다고 하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킨 일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그런 죄악 가운데 사는 자들을 향한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죄하며 그들과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에 대한 답변이 11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자들이 있었다 말이죠. 여기 죄목에 열거되어 있는 이런 일에 간주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생하게 살아 있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어떤 복을 얻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깨끗이 씻음을 받았습니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의롭담을 받게 되어졌다. 즉 불의한 자들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냉랭하고 쌀쌀맞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정죄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긍휼과 동정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가 나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자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정죄하는 대신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의 복음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받는 자로 세움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사실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악을 행하였고 양들처럼 각기 제 갈 길로 갔던 자들이 아니었나요?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았지 않습니까? 죄의 종노릇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들려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함을 받았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자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복락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여전히 악에 매몰되어 살고 있는 그들에게도 전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어진 것처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주고 내가 들려주고 내가 깨닫게 해주는 그런 도구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불의한 자들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도요 전도하는 일을 저는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의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세상에서 죄에 대해서 매우 관대하고 정말 느슨한 태도를 취한다 할지라도 그건 세상이고 하나님의 잣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잣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아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자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세우는 길은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서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이 무증상 확진자가 혹이라도 있을까 염려해서 정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조심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주변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저주를 받고 저주를 안고 가는 자들이 있도록 방치하는 것도 우리는 괴로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장례식마저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쓸쓸하게 화장되어서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을 우리들이 외면하고 만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쓸쓸하게 장례식에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게 더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너에게 상속시켜주겠다, 상속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이다, 불의한 자도 소망이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럼 그 복된 소식을 안고 있는 우리들,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게, 아, 나만 간직하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 저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자들이 없게 하는 그런 일에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며 복음의 전원자로 대언자로 복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11절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 한 구절 가지고 또 한편의 설교를 할 수 있는 건데 이 11절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정말 의미 깊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3일째 하나님이 다 동원된 내용이 바로 이 11절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동원되셨고 성자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고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죄인, 정말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허물가져로 죽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다 동원되어서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십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대적하고 방치하고 버리고 오히려 등을 돌리고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쏟아 우리를 구원시켜준 이 놀라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여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온 땅에 퍼져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마음껏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도 사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냐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고 싶어도 우리 힘으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니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사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말씀을 전하듯이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도 성령께서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전하듯이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설교자와 같은 나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나를 사용하사 하나님께서 성령의 씻음과 거룩하게 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이한처럼 죄의 씻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자들은 또한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성결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죄목들과 호흡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불의한 일들로 점철된 인생들의 구원은 자신의 피로 씻어 의롭다움을 받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기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결코 준 적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씻어 거룩하고 의롭담을 받게 하는 이 역사에 여러분과 제가 마음껏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자기 나라를 상속받게 할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유의 주제자이시고 대심판장이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원수했던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딸로 삼아주셔서 유업으로 상속받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복을 빼앗기는 자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들 가운데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못 돼. 나는 이런 악한 죄, 내 죄를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 그렇게 불의한 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도 나의 중에 이런 자들이 있더니 이렇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복을 가지게 되었던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있었듯이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죄 씻음을 받아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를 여러분의 나라로 주시는 이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천국 복락,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죄에 허우적거려 사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이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것이라고 담대히 외침으로 잃어버린 영혼들도 찾는 일도 필요하지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어하는 사람들에게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들려주지도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